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든지 죽음의 문 앞에 서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내게 약속받은 천국 열쇠가 없다면 아마도 천국문이 아닌 다른 문을 열어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요, 전해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죄로 죽을 인생을 십자가 피로 살려내신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북조선 신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신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음은 바로 산 소망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요, 호흡과도 같은 존재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시고 천국의 삶을 지금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일상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천국 소망을 품고요, 복음의 기쁨을 일상에서 누리며 늘 감사로 시작하고 또 감사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우리 자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리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죠? 계절의 변화는 어느덧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소리 자매님은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죠?
네.
네, 맞습니다. 올해 한 해 삶을 돌아보면서 참 많은 생각, 또 많은, 여러 가지 계획들이 계시고, 또 준비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복음에 빚진 자로 자매님의 삶 속에는 어떤 복음의 흔적이 남아 있으실까요?
네, 되게 엄청 많은데요.
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삶에 어떤 감사가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만족도 이런 게 되게 높아졌고,
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뭔가 내가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에 또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을 되새겨 보면서, 또 그런 것들을 며칠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또 우리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면서, 나는 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네.
이렇게 잘 성장했어. 이런 내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이러면서 또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외에도 엄청 많은데
네.
아무튼 엄청 많은 흔적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네.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네.
바로,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동행하여 주셨다라는 이런 고백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밀접하게, 민감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이 소리 자매님의 나눔처럼 아주 작은 몸부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며 삶이 예배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자, 소리자매님,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관계에서 중요한 정서적 친밀함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정서적 관계를 방해하는 요인들은 먼저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평가의 모습이 보일 때 비교 감정을 느끼게 되며 편해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관계를 어떠한 결과를 통해서 바라보는 공로의식이나 긍정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기를 원하는 관계의 방식입니다.
네.
이는 자기 만족감이 채워져야 하며 이런 관계는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해서 관계 속에서 통제하고 간섭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의 문제는요,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관계 방식을 돌아보아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로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야 하는 정서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요. 그 유지해야 하는 선에서는요. 건강한 경계선을 지키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자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 속에서 또는 회복하고자 하는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방해하는 요인을 찾아보셨는지요? 그렇다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요? 아는 것을 넘어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실함으로 노력할 때 변하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는 연합을 방해하는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안이라는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소리자매님?
네, 불안이라는 감정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네.
이 불안은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고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도 합니다. 또 불안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 긴장, 두려움으로 옵니다.
네, 맞습니다. 불안은요, 인간의 가장 핵심 감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불안은 있습니다. 불안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불안이란 이 감정은요, 심리적으로 마음이 조급해지고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불안하면 심장도 빨리 뛰고 숨이 가빠지고 근육이 긴장되며 소화가 안 되는 신체적인 여러 증상들도 나타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소리자매님도 불안하면 이런 신체와 모습이 나타나시나요?
네, 저는 이런 증상을 계속 경험을 했었는데 일단은 몸이 너무 긴장이 되다 보니까 어깨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근육을 좀 풀어주는 운동도 좀 하고 또 소화가 너무 안 돼서 밥도 조금씩밖에 못 먹고 또 살짝 호흡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안 되는 느낌도 많이 느껴가지고 내가 그때 많이 불안했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불안하면 예, 밥이 잘 안 나와가고 네. 예, 근육이 긴장돼서 몸이 뻣뻣한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요. 자, 이렇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 불안, 그럼 우리는 왜 불안을 느낄까요? 지난 시간에 관계 안에서 불안을 느낄 때 자꾸 확인하려고 하고 평가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불안은 미래를 현실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잖아요.
네네.
불확실한 미래와 인간관계 등 같은 다양한 요인이 인간의 생존에 대한 본능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안은요, 인간의 핵심 감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불안을 경험합니다. 특히 신자 여러분들은요, 아마도 통제와 감시 속에 있을 때는 이 불안감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늘 불안이라는 감정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불안하면 긴장이 되고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불안도 여러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수리자매님과 함께 불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리자매님 읽어주세요.
네. 먼저 일반적인 불안이다. 예를 들어 실험, 시험, 발표, 면접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불안이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본불안 장애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말한다. 다음으로는 건강 장애이다. 갑작스러운 극심한 불안과 공포로 인해 발작을 일으킨다. 마지막으로는 강박 장애이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반복적인 행동이나 사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네, 그렇습니다. 놀라셨죠? 불안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요. 우리는 불안으로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불안은 이처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또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은 요즘 어떤 불안이 마음속에 그리고 삶에 자리를 잡고 있으신가요? 우리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네. 그 본불안 장애.
네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없는데 뭔가 항상 기분이 찝찝하고 불안한 상태가 있어서 아, 왜 그러는 내가 왜 지금 이렇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원인들을 찾아냈던 기억들이 갑자기 나네요.
예, 네. 그러시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극심한 불안이나 공포로 인한 발작기 일어나는 공황장애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요즘 사람들이 겪고 있어요. 그리고 불안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반복적인 행동이나 사고를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을 강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 뭔가 자기가 계획한 것을 완벽하게 추구하고 싶은 사람들 중에 강박적인 불안도 굉장히 많이 내재되어 있는 모습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요, 불안은 관계 속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면 관계적으로 불안할 때 어떤 관계 방식을 만들까요?
자꾸만 확인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불안하니까 안정감을 찾으려고 자꾸만 다른 관계, 밀착된 관계를 만들려고 할 것 같고요.
네.
또 자신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보여지는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밀착되어서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야 불안이 없어질 거라고 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자, 내가 지금 누구와의 관계가 정서적 친밀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정서적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불안도가 높은 사람은 확인하겠죠.
네.
너 나 좋아하니? 나 사랑하니? 나는 너밖에 없어. 너는 나랑만 친해야 돼. 뭐 이렇게 자꾸 확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나와 밀착된 관계, 어떤 동반 의존의 관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불안을 잊고자 또 다른 위안을 얻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자 우리는 계속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동반 의존의 모습이었죠.
네.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소리자매님 동반 의존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네. 동반 의존이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자신을 희생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가족, 연인, 친구 등 가까운 관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상대방을 통해서만 확인하려는 경향의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반 의존의 원인 중 하나가요. 불안정한 애착 요인이 있습니다. 이 불안정한 애착 요인은요. 어린 시절 양육자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 경우에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애착 관계는요. 자기의 자아상. 자, 자아상은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예요. 이런 자아상과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이 일으켜지고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감정을 의존하는 모습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감정의 의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네, 아주 질문 잘해 주셨어요. 자, 감정 의존은요. 타인의 기준에 따라 나 자신의 감정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감정의 의존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느끼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해집니다. 가족 치료사인 보혜는요, 이런 관계의 회복은요, 감정 의존이라는 측면에서 자기 분화라는 용어를 썼고요. 자기 분화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즉, 자기 분화가 잘 된 사람은요, 동반 의존성이 낮고 감정 의존이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분화가 발달된 사람이 동반 의존도가 낮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동반 의존은 관계 속에서 형성된 깊은 심리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모습 속에는요, 자기 분화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도 관계 속에 동반 의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 불안해서 의지를 들여서 만들었거나 자라온 환경 속에서 자연적으로 이 동반 의존이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즉 동반 의존은요,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지금 나는 누구와 어떤 관계 속에서 동반 의존성을 보이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관계적으로 불안할 때 자기 분화 수준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자기 분화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자매님께서 자기 분화에 대해서 읽어주세요.
네. 자기 분화란 대인관계에서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정신 내적으로 사고와 감정을 분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기 분화는 가족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례를 들으면서 조금 더 이해하겠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철수는 부모가 의학대학교를 가기 원하지만 철수는 예술에 관심이 많아 미술대학교를 가고 싶어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분화가 낮은 철수는 부모의 기대에 휘둘려 의학대학교를 선택한다. 원하지 않는 진학이기 때문에 불만과 후회가 쌓이고 자존감이 낮아진다. 그러나 자기 분화가 높은 경우는 부모의 기대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욕구를 명확히 표현한다. 미술대학교를 가겠다고 결정하고 책임을 스스로 진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분리하고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사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영인 씨는 남자친구 철수 씨와의 갈등에서 항상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분화가 낮은 경우에는 갈등을 피하려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 자기 분화가 높을 경우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도 존중한다.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가 성숙되어진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 분야가 높은 사람은요, 감정적인 반응을 조절하고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분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기 분야의 핵심 요소가 있는데요. 다음을 잘 들으시면 자기 분야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소리자매님 읽어주세요.
네. 자기 분야의 핵심 요소 중 첫 번째는 감정 조절이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 자기 분야의 핵심 요소 두 번째는 사고와 감정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말한다. 자기 분야의 핵심 요소 세 번째는 자아 정체성이다.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지니는 능력을 말한다. 자기 분야의 핵심 요소 네 번째는 자율적 행동이다. 타인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말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 분야가 낮을 때 어떤 모습이 보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분야가 낮을 때 다른 사람을 나의 정서 상태로 끌어들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간접 대화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간접 대화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내가 나그네에게 화가 난 마음을 전해야 하는데요. 직접 말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아들에게 시켜서 아버지에게 엄마가 화난 상황과 마음을 전하게 하는 모습을 간접 대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삼각관계의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 상황을 부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가족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대화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 갈등을 풀려고 하는 모든 행동을 직접 하지 못하고 타인을 끌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분야 수준이 낮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는 비밀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네. 자기 분야 수준이 낮은 관계 속에서는 감정적 압박이 심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기 분야 수준이 낮은 가족 구성원들이 있으면 말하지 마 하고 비밀이 많죠. 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감정적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역기능적인 모습, 가정의 모습 많이 보입니다. 즉, 자기 분야 수준이나 가족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소리자매님은 자기 분야 수준을 척도로 우리 한번 점검해 볼 건데요. 1부터 10까지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높을수록 자기 분야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는 자기 분야 수준 척도가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저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조절하고 또 다른 사람의 감정에 쉽게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고 또 저만의 어떤 감정과 생각을 잘 인식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어떤 갈등이 있을 때도 제 감정을 직접적으로 좀 전달하려고 대화를 하는 편이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분화 수준 척도가 7이면 높은 편인데요.
네.
왜냐하면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생각이 멈추거든요.
네,
그러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직접적인 대화로 전달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다른 사람의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기 분야는요, 단순히 독립적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관계 속에서 우리 소리자매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자신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신자 여러분들, 자신의 관계 속에서 자기 분야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소리자매님은 조금 전에 자기 관계 속에서 자기 분화 척도가 높으니까 관계 속에서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는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
네.
또 가족 관계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좀 더 친밀한 관계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같이 막 20년 동안 같이 살아오다 보니까
네.
많은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기분이 좀 나빠하면 좀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 뭔가 물어보거나 왜 그러지 하면 좀 걱정하고 그게 조금 많이 좌지우지를 같이 조금 기분이 조금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분명히
네네. 네
그래서 아 이런 좀 더 친밀한 관계에서는 확실히 이게 어렵구나 좀 이런 생각을 늘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소리자매님의 나눔이 제 얘기도 됩니다.
네.
사실은 가족 간의 관계, 정서적 친밀감이 돈독한 관계에서는 이 자기 분화에서 감정 조절이 쉽지는
네.
않을 수 있어요. 관계 속에서 나를 잃고 있다면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건강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는데요. 밀착된 관계이거나 수동적이고 자율성이 없다면 이 관계는 동반 의존이나 그 관계에 대해서 자신의 자기 분화가 안 된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안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핵심 감정으로부터 시작된 관계의 모습이 자기의 분화와 동반 의존이라는 심리적인 모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런 불안을 조금이라도 낮추거나 관리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 불안을 먼저 다루는 법을 알아가 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을 제가 제안해 드립니다.
먼저 호흡과 명상하기입니다. 심호흡으로 감정을 한 박자 하시기, 신체적 긴장을 완화시키기입니다.
네.
두 번째는 생각의 재구성입니다. 난 망할 거야. 난 할 수 없어. 난 잘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네.
실패해도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난 잘 할 수 있어. 등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불안하면 근육이 굉장히 예민해지면서 많이 수축돼서 어깨가 뻐근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 감정을 한 박자 쉬고 신체 긴장을 완화시키는 그런 행동의 모습도 필요하고요. 자,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 생각을 멈추게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의 재구성도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일기 쓰기가 있고요. 또 감정 일기 쓰기도 있습니다. 감정을 자신의 감정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감정 일기를 쓰는데요. 이 자신의 감정이 정리되고 자기 통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신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불안도가 높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일상의 삶에서 나눠 보시고 행동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편해야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나누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 관리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신자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관계 훈련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친밀감을 채워가는 일상이 되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는 한 주간이 되길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요.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서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나단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제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두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브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선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이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에 대한 배경을 약간 좀 알아야 하는데요. 남유다가 BC 그러니까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인데요. 이 고레스 왕이 좀 이제 특별한 명령을 내리는데 기존에 있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네, 어떤 명령이었나요?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역사에서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얘기해요.
아, 이게 실제로 세계 역사 안에 존재했던 사실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는 BC 538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대해서 짧은 개관을 해본다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6장까지고 두 번째 부분이 7장부터 10장입니다.
그러면 두 부분은 각각 어떤 내용인가요?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은 성전을 재건해요.
포로로 돌아온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성전 재건이었군요.
네. 성전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여겼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비로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개혁이라고요?
결국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사실 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총 3개의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어떤 명단이었나요?
먼저 이제 에스라서 2장과 8장에 나오는 명단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또 다른 명단은 어떤 명단이었나요?
세 번째 명단은 에스라서 10장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10장에 나오는 명단인데 기존에 나왔던 명단과 다른 명단이에요. 10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의 명단이에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은 사실 대단한 믿음과 헌신의 사람들이었고 없어요.
어, 정말요?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약 50년에서 70년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사실 말이 50년이고 70년이지 그동안에 바벨론에 정착하면서 살면서 처자식도 낳고 집도 지었고 생계수단을 이어갔거든요.
네, 근데 아예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50년, 70년이니까 아예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렇게 70년 동안 살았던 생활 터전을 다 버리고 돌아온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과 헌신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대단한 믿음과 헌신으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들의 믿음이 나태해지고 무뎌졌을까요? 그 땅에 사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결혼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네.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잘못은 아니지 않을까요?
맞아요.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성경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례들이 더러 있어요.
네, 맞아요. 룻도 있고 그렇지. 모세도 이방 여인 구스 여인과 결혼하잖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결혼, 이방 여인과 결혼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결혼을 통해서 이방 종교와 문화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겼군요.
바로 그거예요. 이와 같은 예가 솔로몬 왕이거든요. 솔로몬 왕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죠.
이제 겨우 바벨론에서 돌아와 하나님 공동체를 재건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삶, 문화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우리 에스라서 10장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네, 이처럼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8절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도자들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23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도 있었고 24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은 다 성전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와해되고 하나님을 다시금 떠날 수 있는 신앙의 위기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두 분은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지금까지 이제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질 있었던 어떤 위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혹시 경험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는 경험한 적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어떤 세상의 문화와 또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의 어떤 우선순위가 네, 자연스럽게 바뀌는 걸 어느 때 이제 깨달았는데 어쩌면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도 하고. 네,
그때 깨달았을 때가 너무 하나님이 참 이런 생각을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이 시점에 예, 이런 생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아, 그런 깨달음도 사실 은혜이기도 하죠. 그죠?
네.
그렇구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그래요. 우리 사라자면은?
네, 저도 이제 바쁘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가끔 이제 하나님과 좀 멀어지게 되고, 왜냐면 바쁜 일에 몰두하고 이제 막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큰 어떤 시험거리가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있어요. 그죠? 저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에스라는 이런 위기 속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보니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 그러면 에스라는 이런 신앙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소망을 바라보고 회복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적 감정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또 레위인들이 이방인과 결혼했다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라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라고 말하죠. 즉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것이 부끄럽고 낯이 뜨겁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부끄럽고 낯이 뜨겁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에스라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감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혹시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 9장에서 이런 감정적인 표현을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3절에 기가 막혀서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네. 5절에 근심 중에 일어나서.
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근심한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요.
네. 6절에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네. 그렇죠. 7절에도 얼굴이 부끄럽게. 그러니까 이런 감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해요. 즉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에 대해서 근심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는 감정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감정적인 반응을 했던 기억이 있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하나님께 부끄러운 순간이 있다면 어떤 물질이나 어떤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또 중요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인정을 제가 요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부끄럽게 네네. 생각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도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 네, 귀한 경험이고요. 네, 우리 사라자면은?
네, 뭐 감정적인 반응이라는 게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사의 어떤 그런 표현도 있고 또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잘못된 부분이 참 하나님 앞에 내가 고민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정말 쓸데없는 것들이었구나라고 하나님께 털어놓을 때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우리가 진짜로 신앙의 내용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낯이 뜨겁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감정적인 반응이 회복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회복의 소망을 놓지 말라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9절에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아내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맹세해요. 이게 되게 뼈아픈 결단이거든요. 이게 좀 잔인한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처럼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믿음과 헌신의 사람들이었어요. 정말로.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재건하겠다라는 헌신으로 70년 동안 살았던 생활터전을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믿음과 헌신으로 출발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뎌지고 침체될 수도 있군요.
그렇죠. 우리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네,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선을 행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어요. 근데 동시에 그렇지 않은 마음, 세상의 죄와 유혹에 이끌리는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이 넘어질 수도 있고 무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완벽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가능성은 우리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도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죄와 유혹에 이끌려서 살아가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과 멀어진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낄 것 같아요? 우리 은미자매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슬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슬플 것 같아요? 안 슬플 것 같아요?
별로.
별로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은미자매 안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우리 사라지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이게 약간 일종의 방황이라고 하죠. 사람마다 또 그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그런 방황의 시기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빨리 돌아올 것 같습니다.
빨리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괴로워요. 견딜 수 없어요. 돌아오게 되어 있죠. 이게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네, 혹시 우리 묵상 중에 그리고 우리의 나눔 속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한번 나눠볼까요?
네, 늘 우리의 믿음이 넘어질 수 있고, 근데 동시에 우리 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감사하겠네요.
네, 새롭고 또 오늘 시간을 통해서 또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라 자매는?
네, 저도 하나님은 정말 여전히 소망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게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고 또 돌아와서도 함께 하셨잖아요.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은 늘 소망이 되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을 행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미 두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그냥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북이 계신 성도들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어떻게 묵상을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